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알라바마주 민주당 예비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번 신청으로 그가 사실상 민주당 경선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할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77살인 블룸버그 전 시장은 재산이 520억 달러에 달하는 억만장자로 31억 달러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재산이 17배 많으며 정치는 온건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올해 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할 뜻이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뚜렷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자 최근 출마를 다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뒤늦은 출마로 민주당 경선 승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현재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주 동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다고 호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호주 소방당국은 호주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서 70건 이상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져 주택 150채가 불에 탔고 수천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방관 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극도로 건조한 날씨와 섭씨 35도에 달하는 폭염,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근래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사상자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언론들은 여러 지역에 주민들이 고립돼 있지만 강력한 화염으로 소방당국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전격 송환한 데 대해서 한국 내 탈북민 사회와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북한 주민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데 이어서 이들이 타고 왔던 선박도 어제 오후 북한 측에 인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자로 귀순 의사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북한 15요독관리소에 수감됐던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로이터 통신에 한국 정부가 용의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북한 체제를 효율적으로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북한에서 살인과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국한 탈북민 중 다수가 이미 한국 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며 이들 2명에게도 같은 법적 절차가 적용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한국 내 여러 인권단체들과 변호사들도 탈북민은 헌법상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등 미국의 인권 변호사들도 앞서 BOA에 북한으로 송환된 용의자들이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유엔 고문 방지 협약,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의 근거에서 한국 법원에서 이들을 재판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내일 24주 연속 주말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홍콩 당국의 조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월요일엔 대중교통 차단 시위까지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앞서 지난 4일에 추락사한 대학생 차우치록 씨를 추모하는 촛불 행사를 8일 밤에 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이 내일 북한은 막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엔 함경북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10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6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도심에는 이 버스 전용 도로, 일반 자동차 도로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 전용 도로는 바닥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도로 위에는 매일 아침 이 양장에 가방을 맨 미국인들이 출근하느라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종 저러다가 넘어지거나 차와 충돌이라도 하면은 다치지 않을까 싶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쌩쌩 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전동 스쿠터 이용자까지 늘어나서 이 비차량 운전자들의 도로교통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 전역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보다 6.3% 늘었다고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이번 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자전거 운전자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이 헬멧, 안전모를 쓰고 또 이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머리 부상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용자의 안전모 장착 의무화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각 지방당국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자, 이 위원회 보고에 따르면은요, 현재 미국의 어떤 주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예외이기도 한데요. 오토바이는 미국 내 19개 주와 워싱턴 DC가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자전거에 한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안전모를 강압적으로 씌우지 않는 한 이 자전거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현재 50개 주 어느 주도 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권고안이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거란 진단이 많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폴 영이 부릅니다. Every time you go away 들어보시죠. 경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kirt chasing. 이 스커트 체이싱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시도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미국의 기업들이 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 CEO가 직원과 사적인 관계가 발각돼 해고됐는데요. 이 상사와 직원 사이의 관계가 설사 합의됐고 개인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PricewaterhouseCoopers가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해고된 CEO 중 39%가 부하 직원과의 사적인 관계 등 비윤리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진한 재정적 성과나 이사회와의 갈등으로 사임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또 10년 전 비윤리적인 이유로 해고된 비율이 8%였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이스터브룩 외에도 지난해에는 인텔의 브라이언 크루자니크 CEO가 부하 직원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문제가 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2010년에는 휴렛패커드의 마크 허드 역시 부하 직원과의 성희롱 추문에 휩싸여 사임했고 2012년에는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베스트바이의 브라이언 던 CEO가 사임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기업 이사진들이 경영진의 스커트 체이싱을 묵인했지만 이제는 부하 직원과의 관계로 인해 회사에 미칠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사진의 이러한 인식 전환에는 지난 2017년 헐리우드의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행 스캔들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일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세서미 스트리트. 1969년 시작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TV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가 올해로 방송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서 세서미 스트리트를 제작하는 비영리 교육단체 세서미 워크샵은 빅버드, 엘모, 쿠키몬스터 등 세서미 스트리트의 유명 머펫들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10개 도시를 자동차로 돌며 50주년을 기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는데요. 6월 1일 뉴욕을 시작으로 워싱턴 DC,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시카고, 댈러스, 캔자스 시티, 덴버, 시애틀을 거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세서미 워크샵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영 우드는 미국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며 성장해온 지난 5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새로운 50년에 대한 준비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는 1969년 11월 10일 공영 채널 PBS에서 방송되기 시작한 이래 큰 관심을 모으면서 찬사와 함께 크고 작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방송 초기부터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출연진을 적극 등장시켜 모든 어린이를 위한 차별 없는 교육 프로그램임을 표방했습니다. 1996년 조사 결과 미국 만 3세 어린이 95%가 세서미 스트리트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에는 미국인 8,600만 명 이상이 어릴 적에 세서미 스트리트를 보면서 자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는 TV 부문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을 총 189차례나 수상하고 그래미상을 11번 받는 상복도 누렸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번 11월은 안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는 뭔가요?
네, 이번 주 가장 많이 클릭된 뉴스는 미한 연합위기 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는 문제, 또 이에 대한 한국군의 지원 범위를 담은 기사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한 군 당국 간 최근 논의에서 동맹의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로 넓히자는 미국 측 의견이 제시됐다는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국방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분석했는데요. 사전에 모든 상황에 구속력을 갖는 해답을 정해놓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진단부터 만약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한다면 보복 대응은 한국의 개입 없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미한 간 함께 대응하는 것이 동맹으로서는 부합한다. 이런 여러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한국의 역할 논의가 시작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근 미국 국방부가 미한군 당국 간 이 최근 논의에서 동맹의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로 넓히자는 미국 측 의견이 제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국방부는 이 보도 사실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해석은 이미 미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 이후에 꾸준히 워싱턴에서는 제기된 문제입니다.
네. 자, 미국의 전문가들 한국의 참여 여부 어떻게 봤습니까?
먼저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략적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 북한 ICBM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이 주권적 결정이듯이 한국이 미한 연합 대응에 동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한국의 주권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네.
물론 두 나라 간 동맹이 워낙 굳건하지만 위기 상황의 세부적 측면을 알기 전에는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주장할 권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자, 한국전을 계기로 굳건해진 미한 동맹인 만큼 함께 위협에 대응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버엘 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네.
이 어느 한쪽 그 동맹의 핵심적 국가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위기가 일어나면은 동맹의 다른 일원이 계속 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보기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네.
또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도 북한이 미국 영토를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제를 깔고요.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 그랬듯 이 미국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고 또 이게 이 미한 동맹으로서의 정상적 행동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한 연합 위기 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는 문제 또 그 한국군의 지원 범위를 담은 기사 첫 번째 기사로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서울에서 열린 2019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기사였습니다.
A six-party regional security council would be one useful arrangement. Perhaps the most important of these regional security arrangements for peace is a nuclear weapons-free zone.
시걸 국장은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한상미 기자가 서울에서 취재했는데요. 미국과 일본, 한국, 러시아에서 모인 전문가들은 다자간 협력을 해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리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국장이 이 포럼에 참석했는데
네.
시걸 국장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미국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적 관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역내 관련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 안보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안보 전략을 의미했을까요?
네,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북한 그리고 남북 간 또 북일 관계 또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 또 지역 안보와 한반도 핵무기 자유지대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아, 이와 함께 육자회담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됐는데요. 이 의견은 다나카 하토시 일본 종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이사장의 지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배를 탄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양국 간 정치적 결단만 있다면 현재의 두 나라 갈등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다. 또 이를 넘어서 북한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한국에서는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신 교수는 미북 관계의 급진적 변화를 잘 활용하면은 이 안보 위협 또 위기를 평화 구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특히 핵협상과 평화조약은 일회성 빅딜이 아닌 비핵화와 군사 문제, 경제,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중국에서는 롱잉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아, 이 롱잉 부원장은 위원장은 6년 전에 시작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여기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한 2019 동북아 평화 협력 포럼 기사 잘 들었고요. 다음 뉴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가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 기사입니다. 아, 짧게 올라온 기사였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이 함자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선박 해체 작업장이 위치한 인도의 항구로 이 어네스토가 향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이 와이즈 어네스토 기사는 앞서 상당히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해왔군요.
네, 이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견인 중인 싱가포르 선적의 살비스 로이호가 지난 4일 최초 목적지였던 싱가포르 항에 도착한 뒤에 이제 목적지를 인도 알랑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5일 재출항했는데요. 위치 추적 사이트 이 마린 트래픽은 살비스 로이호의 알랑항 도착 시점을 오는 18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 항구는요, 세계 최대 선박 해체 작업장이 있는 곳으로 선박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와이즈 어네스토호가 결국 해체되는 게 거의 확실해진 건가요?
네, 어니스토는 당초 알려진 대로 인도에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선박은 지난 5월에 미국 정부에 의해서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7일부터 말씀드린 이 살비스 로이호에 이끌려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와이즈 어니스토의 금전적 가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선박 업계에 따르면 이 와이즈 어니스토와 비슷한 크기의 선박은 고철값으로 1톤당 $360에서 $370 선에서 거래됐다고 합니다.
뭐 그럼 얼음 잡아서 한 얼마쯤 되는 걸까요?
네, 어니스토의 고철 중량이 6,000톤, 선박 중량은 17,00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200만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 비용 등을 고려하면은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에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와이즈 어네스토가 어떤 선박인지 좀 살펴보죠. 소유자는 북한의 송이 운송회사라고 하는데요.
예, 이 선박은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습니다. 이후 미국 검찰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선박 수리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선박을 압류해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습니다.
네.
이어 선박 관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현재 매각금은 미 연방 마셜국이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매각금 누구한테 돌아가게 될까요?
예, 이 관련 뉴스가 참 큰 집중을 받았는데
네.
북한의 억류됐다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청년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 등입니다.
네.
이들은 이 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미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고 최종 판결문에서 이 소유권을 이 오토 원비어 부모와 또 김동식 목사 유족 등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미국 법원 판결로 와이즈 어네스토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정식으로 몰수해 매각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북한이 지난 6월 이후 무려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네,
북한은 최근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또 성공적으로 연속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완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1998년) 당시 북한이 적어도 8에서 10년 동안 다단계 장거리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주장하는 초대형 방사포 완성도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만 북한이 최근 잇따라 선보인 무기들을 모두 함께 실전 배치해서 투사하면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는 우려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완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가요?
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연사 속도를 지적했습니다. 성능이 검증된 방사포의 연사 속도는 20초에서 30초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북한은 3분이 걸렸습니다. 시간 간격이 3분인 것은 여전히 성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건데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차를 뒀거나 혹은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 오작동해서 발사에 지연이 생겼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 수준을 어느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방사포 발사체의 비행 거리와 속도, 고도 등은 일반적 탄도미사일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 등으로 충분히 요격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네.
미사일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기습 초기에 기존 로켓포 등으로 미사일 방어체계의 레이더에 혼란을 주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행 궤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운 KN-23을 투사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킨 뒤에 탄두 용량이 큰 신형 방사포로 남은 방어체계를 타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 스톡홀름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이 또 신형 방사포 등 도발의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김동현 기자가 이 역시 취재를 함께했는데
예.
한미연합사령부작전 참모 출신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네.
북한이 신형 방사포 시험을 또다시 감행한 배경은 김정은 위원장의 내부 정치용으로 일단 봤습니다.
네.
자신이 강한 지도자라는 점을 군부에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미한 연합군이 선제 기습을 당해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공격 역량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인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역시 북한의 이딴 단거리 발사체 시험 관련 소식이 많이 본 소식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네.
지난 31일 북한이 6월 이래 12번째 미사일을 쏜 만큼 지난 한 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뉴스가 많았는데
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의 관련 발언 독자들이 다섯 번째로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네.
북한의 발사는 미국뿐 아니라 이웃 나라들과의 대북 협력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딴 행위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북한의 도발이 미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쿠퍼 차관보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일단 대화의 공간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에 매우 수용적이었지만 양측이 정상국가 양식에 따라 참여하는 것에 합의할 때 이뤄질 수 있다면서 미사일 도발과 같은 행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건데요. 북한이 재차 언급하는 새로운 길에 대한 의견도 내놨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북한과 대화한 내용 이상을 그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 그런 표현은 단순히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크게 무게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고 다만 북한이 특정 행동에 나서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 알아볼까요?
예,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권정근 순회대사의 담화에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미북 대화의 불씨에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직접 취재한 기사인데 북한의 반응과 상관없이 훈련은 진행한다. 하지만 훈련 규모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기사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여름에도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해서 실무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에도 12월 훈련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앞서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이번 미한 연합 공중훈련 실시는 북한에 대한 대결 선언이다. 또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은 또 이번 담화에서요. 연합 공중훈련의 명칭이 바뀐다고 전쟁 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올해 미한 연합 공중훈련이 비질런트 에인트스보다 규모가 작은 연합 공중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북한이 이렇게 언급하고 나온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 국방부 정확히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데이브 이스트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BOA에 우리는 북한의 분노, 북한의 이런 화를 기반으로 우리 훈련 규모를 조정하거나 훈련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 다만 이번 연합 공중훈련이 비질런트 에이스와 다른 것인지 또 이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지를 묻는 BOA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우리는 늘 여러 가지 훈련을 미국과 한국 연합훈련을 진행해왔고 이번에 진행될 훈련의 명칭이나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북 대화에 이번 훈련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예, 국방부 대변인은 미한 공중훈련은 대비태세를 확보하고 미국과 한국 간 그 전술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외교관들이 북한과 열린 대화를 나누는데 필요한 공간을 허용할 것이다. 이게 국방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북 비핵화 협상은 아시다시피 지난달 초 열린 스톡홀름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다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독재 선택 기사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미국의 유사시 미한 연합위기 관리 범위를 넓히는 문제, 또 그와 관련한 한국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기사 알아봤고요. 서울에서 열린 2019 동북아 평화협력 안보 포럼 내용, 또 미국 정부가 매각한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가 선박 해체 작업장에 있는 인구 항구로 향하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밖에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완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견해 있었고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이 미북 대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의 발언 정리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미한 공중훈련에 대한 국방부의 반응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독재선택 안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디온 워릭이 부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들어보시죠.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의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김마태 씨의 여섯 번째 사연 꿈 많은 소녀 해미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 아빠 김마태 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김해미 양. 미국에 온 후로 지금까지 해미 양은 아빠의 직장 문제로 학교를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학교에 정을 붙일만 하면 전학을 다녔던 터라 미국에서의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학교 정착이 쉽지 않았지만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아빠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해미 양은 가끔 아빠를 생각하며 웁니다. 아빠가 미국에서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아빠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32살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예, 의학대학은 졸업하신 다음에 그리고 비즈니스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직업하는 것을 간두시고
의사가 될 수도 있었을 만큼 능력 있는 아빠가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미 양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눈이 이렇게 왔는데 식사하시다가 아, 저 나가서 또 교회 앞에 눈 쳐야 되겠다 하는 말 듣고 그래서 제가 말을 떼기를 아버지 눈 치고 그런 일 하시는 거 힘들면 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쉬는 날도 막 그러시려면 안 그러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눈치고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목이 메서 울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갔죠.
해미 양은 아빠에게 힘이 되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중고등부 그 교회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이렇게 아버지 눈을 막 찍어서 제가 그래도 친구 삼아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지만 아빠의 말 한마디가 해미를 위로해 줍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그 감사하게 해야지. 우리가 중국 땅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도망쳐가지고 중국 땅에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감사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고든 마음으로 일하는 아빠의 모습이 오히려 자신에게 힘이 돼 준다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자유를 찾아 아빠와 함께 탈북한 해미 양. 추운 겨울 열차에 매달리고 여행자 집결소의 노역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의지가 강한 소녀입니다.
참 어렵게 얻은 행복인데
네.
아버지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달리는 열차에 그 꽁꽁 얼은 손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억나요?
네, 그거는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느라면 거기서는 통행증이 필요하거든요. 여행증이 나라 안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기차 탈 때도 숨어 타기도 하고 통행증 있는 사람들 다 들여보내고 문 닫으면은 이제 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차 이제 문 들어갈 때 이제 발판 이렇게 계단이 딱 세 개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앉아서 그거 매달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갔어요. 진짜 추웠던 날 그때는 거기는 또 그 계단을 접어놔가지고 문에 이렇게 손잡이를 이제 짚고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 그 손을 그 차가운 쇠를 자꾸만 잡고 있으니까 진짜 얼더라고요. 그래서 일다가 이제 달리는 기차.
해미 양이 북한에 있었다면 어쩌면 아빠는 보위부에 잡혀가고 자신은 꽃제비가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미 양은 북한에서 늘 쫓기며 살았던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빠의 편안한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했었을 때가 언제? 미국 와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저희 아버지 결혼식 할 때였어요. 아, 저랑 둘이 같이 살 때는 저 친구 삼아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이인데 저한테 다 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많이 보지 못했었는데 결혼식 날에 새어머니 손잡고 이제 교회 강당 걸으시는데 웃음이 가득 넘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줄 수 없는 다른 행복이 있구나. 아버지가 그걸 가졌구나.
아빠를 웃게 해준 새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엄마가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저 정말 감사해요. 저런 엄마 만나서요.
혜미양은 늘 자신을 딸처럼 키워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신 엄마, 얼굴도 모르는 오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됐습니다. 혜미양은 자신의 미래를 향해 뻗어나갈 삶의 뿌리를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혜미양은 어렵게 다시 얻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자제품이 너무 많아 청소년들이 전자기기와 놀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염려가 된다는 혜미양. 사람과 어울리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혜미양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 10살 때 선생님이 기자 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꿈을 여기까지 갖고 왔었죠. 그리고 기자 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근데 이제 바뀌게 됐어요. 저도 제가 꿈을 바꾸리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의사 되면 그게 힘든 일은 힘든 일이지만 어디 선교 가려면 예, 다른 직업, 다른 사람들은 안 받아도 의사 직업 가진 사람은 잘 받아들이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래서 그 직업 가지고 더 편하게 선교 다니고 지진이 일어난 땅이나 전쟁이 있는 데서 어쨌든 제가 아는 것으로 더 올 수 있잖아요.
아빠의 권유도 있었지만 혜미양은 아픈 새엄마를 돌보면서 의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혜미양은 의과대학 진학에 앞서 군인이 되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미국의 군인은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좀 벙벙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군대 나가면 대학 가는 것도 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될 거야. 근데 모르겠어요. 저 현수도 20개도 못 하는데요.
푸쉬업?
네.
20개도 못 한다고?
군복무를 한 미국의 군인은 제대 후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학비와 주거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원하는 분야의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얻습니다. 많고 의젓한 탈북소녀 김혜미양.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혜미양은 미국이란 나라가 익숙해져갑니다. 좋아하는 외국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혜미양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사춘기 소녀입니다.
아, 가수 에드 시런 좋아하고 그 사람 노래 좀 좋아요.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o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색깔은 초록색하고 하늘색 좋아해요. 예. 네. 하늘 보면 평안하고 그리고 초록색은 이렇게 막 산에 풀들, 나무들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예. 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서부에서 온 정착민들과 목축업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만약 인디언들이 반항을 하고 땅을 지키겠다고 저항을 하면 연방군의 압도적인 무력을 이용해서 다 쓸어버려도 좋습니다.
산티의 수우족은 연방정부와의 협정에서 좁은 지역에서 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약속한 연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붉은 구름이라는 라코타 추장이 이끄는 수우족들은 자신들의 사냥터에서 백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3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의 저항.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 수우족과 샤이엔족은 연방정부가 내민 평화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인디언들은 다코타 지역의 와이오밍 북쪽에 있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더 북쪽에 있는 자신들의 옛 사냥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인디언들의 사냥터를 지나가던 백인들의 도로를 폐쇄했고 군인들은 수우족 영토에서 철수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 수우족과 샤이엔족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우족과 샤이엔족과의 전쟁과 평화를 경험하면서 연방정부는 서부의 다른 인디언들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인디언 부족들에게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땅을 정해주고 정해진 보호구역에서 살게 하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인디언 보호구역들은 지금의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인디언 지역 안에 있었고요. 다른 인디언 보호구역들은 수우족의 땅에 있는 다코타주에 있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을 정해서 인디언들을 한 곳에 가둬두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효율적입니다. 인디언들도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 우리 백인 정착민들과 충돌할 필요도 없고 분쟁도 피할 수 있게 됐으니 잘된 거죠. 인디언들이 마음대로 평원을 이동하면서 들소사냥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정부에서 주는 돈과 음식으로 살면 그게 더 마음 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디언들에게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관리들이 내려왔습니다. 인디언 각 부족을 대표하는 추장들이 참석해 대규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추장들은 정부 관리들에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백인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관리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로 잘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몰아넣으려는 술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코만치족의 주장 10명의 곰들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당신들은 우리가 보호구역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어.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도 말했어. 하지만 나는 당신네들이 지어주는 집은 원치 않소. 나는 바람이 거칠 것 없이 부는 평원에서 태어났소. 평원에는 햇빛을 가로막을 게 아무것도 없소. 나는 만물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에서 태어났소. 나는 울타리 속이 아니라 거기서 죽고 싶단 말이오.
각 부족을 대표하는 인디언 주장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정부와 인디언들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디언 영토 안에 보호구역이 주어지고 보호구역 남쪽의 광대한 지역에서 들소를 사냥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그대들은 옛 땅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평화롭게 살겠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 대신 연방정부는 인디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 다른 모든 생활용품을 제공하겠습니다. 학교와 의료시설도 짓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번엔 약속을 꼭 지켜줄 거라 믿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방정부에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지어준다고 해도 이 협정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했고 연방정부는 우리 인디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강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겠죠.
연방정부와 인디언 주장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된 다음 인디언들은 새로운 보호구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일 혹은 몇 달을 기다렸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인디언들은 협정 이행이 늦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협정 이행이 늦어진 이유는 수도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서부의 관리들은 연방정부에 인디언들에게 줄 보급품을 긴급 수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인디언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협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협정 승인을 거부한 채 미결로 남겨뒀습니다. 의회가 보급품을 살 수 있는 자금을 승인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는 보급품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은 인디언 부족들과 약속한 보급품은 보내지 않으면서 인디언들이 포기하겠다고 동의했던 땅으로 몰려왔습니다. 인디언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백인들이 몰려오자 들소와 다른 짐승들이 자취를 감추었고 인디언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협정을 지키지 않고 땅만 차지한 백인들의 행태에 일부 인디언 부족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 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인디언들은 새로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벌여도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1800년대 연방정부는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지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백인들이 인디언 땅을 빼앗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인디언들은 더 이상 대평원을 마음껏 달리며 들소를 사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디언들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메리 홉킨스가 부릅니다. Those were the days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ow we laughed away the hours. Think of all the great things we would do.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와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